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종교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들이 내세우는 신과 신들과 그 종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죠. 제가 청년회 때 기독교인인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참 진리이기도 하지만 또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었을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구원을 주시니까요. 다른 종교는 이 구원을 얻기까지 물론 우리의 구원과는 그 끝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지만 그 구원을 얻으려고 종교에서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하려고 매일매일 열심히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제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할 필요도 없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대학을 합격시켜준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정말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을 시켜준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대학을 가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캠퍼스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학업을 어떻게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졸업 후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끝이 난다면 매일 놀아서 낙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대학생이 되겠죠.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의 생활이 좋지 않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상급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캠퍼스 생활과도 같은 이 땅에서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구원이지만 이 구원이 정말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것, 구원 이후에 변화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와 sanctification은 구분하는 것,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신하여 완전한 희생예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지만 죽은 육체를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성에 의한 영향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또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행위를 하도록 성도를 거룩히 구별하여 분리하는 은혜로운 일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로는 위치적인 성화, 둘째로는 실제적인 과정적 성화, 그리고 세 번째로 완전한 성화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적 성화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분된 것을 말합니다. 결코 불변하는 것으로서 구원받은 자, 곧 성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분하심으로 벌써 끝이 났습니다. 완전한 성화는 나중에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실제적 혹은 과정적 성화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세상과 구분되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의롭다고 이루어 주시지만 그 이후의 성화는 ING죠.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올해 1월 1일에 저희 가정도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새해 첫 식사라는 의미가 있어서 가장인 제가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제 딸들에 대한 축복과 소망에 대한 기도를 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떡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며칠 후에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저희 딸들은 아멘 하고 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과연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자란다 그러니 키가 자라는 걸까? 아니면 지혜가 자라는 걸까? 성화라는 것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작년 이맘때 신약교회 성도의 자격과 의무와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의무 부분에 제일 첫 번째가 잘 알아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했던 질문인데요. 사랑침례교회 필수설교 40선 중 첫 번째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도로서 해야 할 일과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고 많이 알아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죄에 대하여 승리를 얻고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알아야 한다입니다. 성화에 있어서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열심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6절 첫 시작은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성화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시작되는 6장의 3절, 6절, 9절에서 연거푸, 노우, 안다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를 잘 이해하기 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올바른 삶은 잘 배우는 것에 달려있고 올바른 교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무지한 그리스도인은 무능력합니다. 더 나아가 열심만 있는 무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욕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산 후에 산모가 감염이 되어 생기는 것으로 산모의 3대 원인 중 사망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었습니다. 위생 상태가 나쁘고 항생제는 물론 세균이란 개념 자체가 없던 시기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항생제의 발달로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1846년 오스트리아의 빈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던 이그나제 제멜바이스는 당시 두 개의 산과 병동에서 산욕열로 인해 사망하는 산모의 사망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병동의 사망률은 10%가 넘는 2%는 4% 이하로 1병동의 사망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출산할 때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거예요. 두 병동은 유사한 환경에서 동일한 기술을 사용했는데 단지 1병동은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을, 2병동은 조산사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의사와 의대생들이 월등히 의학 지식이 높을 텐데 산모들의 사망률이 훨씬 높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을 찾기 위해 시체를 열심히 해부하고 열심히 부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1병동의 사망률은 계속 높아집니다. 아이러니하게 산모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의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죠. 1847년 초에 제멜바이스의 친한 친구가 부검을 하다가 한 학생의 메스에 손을 다쳐서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의사를 부검을 했더니 산욕열로 사망한 산모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로 인해 부검을 실시하던 시체에서 나온 어떤 독성물질이 부모실에 들어가는 부검을 실시한 학생들의 손을 거쳐서 일병동의 산모에게 전염되어 산용력을 일으킨다고 추리했습니다. 그래서 제멜바이스는 부검 후에 산모 진료 전에 손을 씻는 규칙을 만들었고, 그의 4월에 18.3%까지 오르던 사망률이 5월부터 손 씻기를 한 이후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은 이렇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유명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 박해의 선봉이었습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죄송합니다. 철저한 율법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을 박멸해야 진리가 수호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올바로 알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올바르게 되자 이방인 선교와 신약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내었던 열심은 그 결과가 180도 달랐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교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을 꼽으라고 하면 로마서를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칭의에 대하여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칭의를 받는 순간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자라야 합니다.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옛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의 새 사람도 있겠죠. 옛 사람은 타락한 사람, 육에서 난 아담 안에 있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옛 사람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체험이 안 될 때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이니까요. 이런 기본 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성화에서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새 사람은 구원받고 구속받은 사람, 성령님에게서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 옛 행실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지만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죄를 짓습니다. 이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죄성이 박멸되지 않았습니다. 이 죄의 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할 때 구속됨으로 해결이 됩니다. 6절에 죄의 몸이 멸절된다는 것은 죄의 행동을 중단할 뿐 아니라 악한 습관, 생각, 성향 등의 모든 것을 버려서 효력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의 우상까지 모두 내쫓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종의 멍뿐 아니라 습성까지도 버려야 하죠. 그래야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고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주 인용한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마라. 나는 죄를 짓고 죄가 내 옆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음을 믿어야 합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죄를 숨기지 않는 이유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해방은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많은 죽음들을 보았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는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의 죽음 말고 제3자의 시체를 보고 있노라면 좀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특히 어린아이의 죽음을 보고 나면 좀 더 그렇습니다. 숨을 쉬고 생명이 있을 때 사람인 것이지 죽고 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그냥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과 삶의 무기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고 이후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잘못된 선택이지만 1차적으로는 모든 문제에서 놓여집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으며 모든 구속과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죽은 사람은 이전에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생전에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 모두 이루어놓은 것에서 끝이 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추억이 남더라도 그냥 죽은 사람은 그냥 끝이 나는 거죠. 그토록 지배하게 우리를 올가매던 왕노릇하는 죄에 대해 더 이상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와 통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8절,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죽고 그냥 끝나버리면 이게 흐무개고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죽었으면 살 줄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죽고 우치시고 부활하심이 그것을 믿는 우리들과 동일시 된다는 겁니다. 성화의 키포인트는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의 역사이며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연합 때문에 성도들은 죄와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천국에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새로운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동일시 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주관하지 못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도 부활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구약에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명을 살리시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주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창에 걸터한 자 말씀을 듣다 잠들어서 삼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사도 바울이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떨어질 일이 없겠지만 이제 슬슬 졸리시기 시작하시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요구할 때 요나 외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는데 어렸을 때 본 그림책의 영향으로 제 기억의 요나 이야기는 물고기 뱃속에 방이 있고 촛불을 켜놓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항상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는 그냥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 나왔나 보더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을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죽었다가 요나서 2장 6절의 요나의 고백처럼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으나 오직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요나도 부활을 한 것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였지만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달라서 다시는 사망에 주관하지 못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파워를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성화된 삶을 사는 또 한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10절 말씀,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곧 하늘에서의 삶을 사시려고 자기 앞에 놓여진 영광을 받으시려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모든 면에서 똑같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처럼 구별된 자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적으로는 완전하지만 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삶 속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더러운 본성에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왕자 앞에서 점도 없이 큰 기쁨과 함께 설 수 있게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으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우리의 과거 원칙, 규범, 목적이 아닌 다른 원칙, 다른 규범, 다른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나 자신이 우두머리이고 최고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을 우리 모든 행동의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시한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시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지시는 여겨라, 간주하라입니다. 확실한 사실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산 것을 내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입니다. 죄를 향해서. 우리 죄를 위해 여기서 죄는 죄들을 짓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죄성을 말합니다. 아담의 피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죄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들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한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끝이 났습니다. 단번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2000년 전에 죄에 대해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에 대해 매일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 생명이란 새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진로를 잡고 새 길을 찾아 걸으며 새 지도자를 찾아 따르고 새 동역자를 찾아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옛것은 사라지고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행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요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사는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중재가 아니고서는 죄투성이인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교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정보가 없으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 제가 너무 잘 알아야 한다는 것만 강조를 해서 이것만 자꾸 귀에서 맴돌고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옥 같은 필수 설교 40선에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2, 3, 4번인데 굳이 목사님께서 1번에다가 잘 알아야 가장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치한 목사님의 뜻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신약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알고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제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무엇을 선물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지혜가 있으신 형제님이 계시면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연애할 때는 장미 백송이를 차 트렁크에 싣고 와서 주면 좋아했습니다. 백송이가 아니고 99송이만 준비를 하죠. 그래서 왜 한 송이가 부정한지 물어보면 한 송이는 너야. 이런 거 하면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꽃 선물이 그렇게 좋은 선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받을 때 잠시 기본 좋은 것 말고는 이후에 처치 문제라든지 비용 대비 선물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났더니 아내 돈도 아내 돈이고 제 돈도 아내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비싼 꽃 사는 게 뭐 별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선물할 때가 되면 제 딸들을 동원해서 엄마가 뭘 필요한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면 이젠 취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프라이즈는 포기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데리고 가서 뭐가 필요하냐 골라봐라 이렇게 해서 그냥 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참고해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다. 다음 단계가 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지만 경험하지 못하면 과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지붕 뚫고 땡땡땡이라는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엄마 역으로 나온 주인공이 무엇을 글로 배웠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아구찜을 만드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레시피를 찾아보았습니다. 고춧가루를 네 큰술을 넣으라고 하는데 이 네 큰술이 좀 애매하잖아요. 집에 봤더니 이만한 국자가 있는 이 국자로 네 큰술을 넣었습니다. 뭐 결과는 아구찜이 아니라 고춧가루 파티였겠죠.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면서 첫 화장을 하는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장을 해야 하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 또 책을 막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썹은 35도 각도로 아이섀도우는 넓게 펴바르고 콧등은 부각을 시키고 뭐 결과는 시트콤답게 분장 수준의 화장이 돼 아주 배꼽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화장을 글로 배웠습니다. 다음이 첫 키스 장면인데 이 주인공이 키스도 안 해본 거예요. 또 글로 배웠습니다. 눈을 감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근데 이게 또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웃겼겠죠. 키스를 글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애교를 글로 배웠는데요. 그 결과가 남편이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과장이 좀 들어있지만 글로만 배우고 경험이 없다면 이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소개를 받을 때 인천 구월동에서 출생하는 이성현 형제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디 살고 제 이름이 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아내와 세 딸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여자를 네 명이나 모시고 사는 꽃밭에 살고 있구나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제 직업도 알 수 있죠.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로 저를 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와 교제해보지 않고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과 사귀어서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제도 친밀한 교제가 아니면 단편적인 한 단면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뭔가 잘못하면 제 아내가 항상 뭐라 합니다. 이 모습을 교회 가서 다 알려준다. 따끔하고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도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느라 아무래도 제 모습이 조금 포장된 모습이 아닐까요? 제 본 모습을 파헤쳐내기 위해서는 저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아무래도 보고 듣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의 종이 되어 우리의 왕노릇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에게 압도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죄의 중력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육체를 더욱 만족시키고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으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게 한 장본인이 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는 사망을 가져왔고 그 죄는 아담의 피를 통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철천지 원수인 죄에게 순종하고 종살이 했어야 되겠습니까? 13절,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 지시는 드려라, 내어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가 타락한 본성에 의해 불의의 도구로 악용되어 죄악스런 행동의 도구가 되어 죽음에 이른다는 건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한 가지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기 마련이고 죄악스러운 행동은 죄악스러운 습관을 더욱 굳어지게 하여 우리의 본성이 더욱 죄계로 기울어지게 하기 때문에 불의의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반대로 은혜로운 행동 하나하나는 은혜로운 습관을 굳어지게 합니다. 죽은 양 가운데서 살아난 우리는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시는 것을 소유하고 그 기뻐하는 것을 실천하여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자로서 쓸모있는 자로 곧 산재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섬기는 것은 생각이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섬기려는 생각이나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겠지만 섬기는 것은 몸으로, 즉 몸의 지체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 집 딸들에게도 꼭 이 비유와 같은 상황이 생기던데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으나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갔고 둘째 아들은 간다고 대답은 잘했으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순종한 아들입니까? 말로 순종한 아들입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순종한 아들입니까? 말로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들여서 숨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의지를 드려야 하지만 성화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성령님이 권능으로 되어집니다. 제가 3개월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월급쟁이 페이 닥터로 있다가 제 병원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개원을 했습니다. 진료만 보다가 개원을 하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정적인 부분도 너무 많고 개원하고 나니 비품부터 직원까지 챙길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에 주력을 하고 제 아내에게 그런 행정적인 일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어느 정도 정착하기까지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퇴근하고 나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하루의 피곤과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몸이 말해주더라고요. 자꾸 나오고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차 안에서는 제 아내랑 오늘은 꼭 퇴근 후에 건강하게 식사하자. 오늘은 조금만 먹고 그렇게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차 안이 되면 힘들고 지치니까 샐러드 같은 거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은 너무 힘들었으니까 딱 오늘까지만 맛있는 거 먹고 내일부터 하자. 이러면은 제 아내가 제동을 걸어야 할 텐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까? 그러니까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할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희 큰 딸이 기숙사에 있다가 방학을 해서 집에 왔습니다. 제 딸아이 소원이 엄마와 같이 운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해 선물로 엄마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게 제 딸아이 운동권을 끊어줬습니다. 저희 딸이 개입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아내가 힘들고 피곤해서 쉬고 싶다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퇴근하면 운동하러 가야 합니다. 병원 정리가 좀 늦게 끝나면 저녁도 못 먹고 운동하러 가야 되고요. 느긋하게 저녁을 많이 먹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우리로만 안 되는 것이 제 딸이 개입하니 되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신년 계획을 야심차게 세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잘 되고 계십니까? 작심삼일. 저는 너무나 많은 작심삼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한때는 마음만 먹으면 제 자신을 복종시켜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막 자부를 했었는데요. 요즘의 문제는 이 마음 먹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먹어야 뭐라도 할 텐데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성화도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보고 성경 보고 깨닫고 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입니다.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제하여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하고 게으른 마음에 파고들어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제 딸이 제 아내에게 제동을 걸어준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제동을 걸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순종해야 합니다. 제 딸이 운동하러 가져갈 때 제 아내가 싫어, 안 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쉴 거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의지를 들이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제 딸이 엄마 아빠의 건강을 엄청 생각하는데 저를 그냥 돕겠습니까? 벌써부터 운동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죠. 제 아내와 딸이 운동하는 곳이 건물이 2층인데 3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장은 2층에 운동권을 끊는 사람이랑 PT를 받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빨리 PT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핑계를 댔습니다. 아빠 아직 병원 문 연 지 얼마 안 됐다. 너무 힘들어. 그리고 목사님이 또 설교하란다. 일단은 설교 끝날 때까지는 안 된다. 핑계를 대고 의지를 들이지 않은 저는 새해에는 꼭 운동을 하겠다는 목표를 그냥 한 달간 날려버렸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좋은 핑계였던 설교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서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구약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응애하면서 배가 펴지는 순간 새로 태어난 아이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태아가 모체 안에 있을 때는 태반을 통해서 엄마에게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폐는 물로 차 있습니다. 호흡에 의한 폐에서의 산소 공급이 필요 없기 때문에 폐로 가는 혈류량은 매우 작고 동맥관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몸으로 혈액을 모두 돌립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태반에서 분리가 되고 스스로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폐순환이라는 시스템으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어서 몸에 산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동맥관이라는 구멍은 막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막히지 않으면 심장과 성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율법 아래의 시스템에서 은혜의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계속 예전의 것에 놓여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듯이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는 너무나 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어.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왕노릇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배 후에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옆에 있는 차가 이상하게 운전하면 또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이리저리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은 강력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법에 영향을 받지 다른 나라의 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일꾼이 일을 마치고 나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듯이 죄인이 죄를 다 지었을 때 그 삭스로 사망을 받는 일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그 자체가 아무리 작더라도 죄는 죄이므로 제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삭슨 사망입니다. 반대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의 도구가 된다면 비록 그 길이 좁고 가시밭길이라도 가파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이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의 이 여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법과 규칙으로 성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에 비록 자괴감을 느끼고 허탈할지라도 이 작심삼일을 120번 하면 1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에게 압도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죄의 정욕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을 성화의 삶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처음 느꼈던 생명에 대한 감정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병원 때 수련을 받을 때 1년 차는 보통 흔히 보는 조금 평범한 과들, 그리고 보통 호흡기, 소화기, 감염 파트의 주치를 맡고 2년 차가 되면 조금 특수한 분과들, 중환들이 많이 생기는 과들의 주치를 맡습니다. 뭐 혈액 종양이라든지 심장, 중환자실, 그리고 신생아 집중치료실들의 주치를 맡습니다. 제가 NICU 신생아 집중치료실 주치로 갔을 때 첫째 날은 평온했습니다. 둘째 날 때 한 신생아가 입원을 했는데요. 엄마가 미혼모였습니다. 엄마가 평범하지 않는데 아기를 임신한 것도 모르고 산전진단도 한 번도 받지 않고 그냥 아이를 놓은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숨도 잘 쉬지 않고 이상하니까 대학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온날 밤부터 폐가 터지고 심장이 늘어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지 않았던지 무도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어찌나 안 좋았는지 의사들이 신생아 집중실에서 해야 되는 몇 가지 술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통해서 마스터를 할 정도로 매일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면해오지 않고 축복받지도 않고 그냥 홀로 태어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그 아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그 아이 옆에 지날 때마다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전공의 특별법이 있어서 근무 시간에 제한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제한이 없을 때라 밤새 일하고 다음날 또 일하고 저도 죽을 지경이고 그 아이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나고 그 아이는 믿기지 않게 좋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한 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이 결정되었고 퇴원을 했습니다.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는 미숙아들이 많습니다. 초국소 미숙아는 몸무게가 1kg도 되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다 크지 못하고 20몇 주 500에서 600g으로 태어납니다. 아기가 손바닥만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 크기는 엄지손가락 한마디만 합니다. 장기들이 다 성숙되기 전에 태어났으니 머리부터 심장, 폐, 장 모두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이 터지고 장이 썩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일 수술하고 혈액검사 매일 하고 매일 수혈합니다. 모두 다 살릴 수는 없지만 그런 아이들이 그 힘든 과정을 버티고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와, 생명은 정말 대단하더라고 느꼈습니다. 이번엔 수련을 마치고 소아응급실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두 번째 감정은 정말 허무하다였습니다. 근무를 하는 어느 날 새벽에 화재로 인한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앰뷸런스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몰려온 것을 보니 아파트나 빌라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았는데 한 명은 죽었습니다.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신 터라 도착 전에 벌써 가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과 똑같이 그냥 잠자리에 그 사람은 들었을 겁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한 여고생이 응급실로 왔습니다. 고등학생이면 제가 진료를 봐야 되는데 무슨 진료로 무슨 문제로 왔나 봤더니 하늘에서 소화기가 떨어졌더래요. 그렇게 다치면 제가 보지 않고 트라우마라는 구역에서 다른 의사가 진료를 받기 때문에 그냥 황당하다. 왜 하늘에서 소화기가 떨어지지? 그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루인가 이틀 후에 뉴스에서 제가 그 사건을 봤는데요. 8층 높이 학원에서 한 아이가 밖으로 소화기를 그냥 던진 겁니다. 두 개를 던졌어요. 빗게 맞아 다행이지 그 학생이 정통으로 맞았으면 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 죽습니다. 생명은 이토록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이 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지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순서는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최전성기에 살고 있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다면 한날 한시에 같이 갈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먼저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죽음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저해지는 죽음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는 코와 입으로 숨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합리적인 것 같지도 않아. 귀로 숨을 쉴 거야. 그렇게 해도 됩니다. 대신 그 선택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을 듣고 믿어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가야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열매가 나와야 하고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살 수 있는데 이 변화의 과정이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한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변화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자로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같이 이 성화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